pergi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심으시고 풍성한 감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기 구독했던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래 전인 2010년 7월호 별책 부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2년 전에, 2010년에 기록된 것이니까 2년 전이면 2008년이죠. 2008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암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는데 한 부위를 몇 번씩 반복해서 체크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암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당히 위중한 말기 상태라고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사모님에게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사모님은 그냥 담담했다고 합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그 사모님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못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확인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통곡이라도 해야 되나요? 기절이라도 해야 할까요? 라고 했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의 은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특별 배려를 해서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란 말이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고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모님, 저도 교회 집사예요. 저도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의학도 의사도 하나님이 내셨거든요. 기도는 계속 하세요. 그런데 사모님, 지금 당장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돌아가셔요. 이 수술은 빠를수록 좋아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다그쳤습니다. 그때도 사모님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기도 좀 하고 다시 올게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확신 같은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게 뭔가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인생이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했답니다. 이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마지막으로 한번 절대적으로 믿다가 죽어야겠다. 그동안 살면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이렇게 구겨지고 저렇게 변질된 믿음 말고 이제는 정말 순백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깨끗이 가자. 그래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받고 다만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 한 번씩 가서 검사만 하고 오직 기도하면서 그냥 그런 생활을 똑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 선고가 떨어졌지만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가기로 계획된 아프리카 선교 여행도 예정대로 갔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사역도 더 큰 믿음으로 더 순수하게 더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3년을 보냈답니다. 몇 주에 한 번씩 가던 병원에도 점점 줄여 몇 달에 한 번씩 가고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수술하자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이런 말만 들려준답니다. 사모님, 암세포가 많이 줄었어요. 또 두 달 있다 가면 사모님, 지금 한쪽 암세포는 줄어들고 있어요. 또 6개월 만에 한 번 가니까 사모님, 이쪽 부위는 아예 없어졌어요. 처음 암세포가 발견될 당시에는 융단 폭격을 한 듯이 유방 전체에 조밀하게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다 드러내야 될 상황이었고 임파선까지 퍼져서 그대로 가면 몇 개월밖에 살 수 없었던 암 부위가 아주 작아지고 이제는 한 군데만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그것조차도 죽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다고 진단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 순백의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모님의 믿음의 결단이 참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 생명이 고스란히 절단나는 듯한 곧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문제 앞에서도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순백의 믿음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이런 시를 곁들여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인데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 사리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더 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이른 아침 냇가에 나가 흔들리는 풀꽃들을 보라. 왜 흔들리는지 하고 많은 꽃들 중에 하필이면 왜 풀꽃으로 피어났는지 누구도 묻지 않고 다들 제자리에 서 있다. 이름조차 없지만 꽃이 필 때면 흐드러지게 핀다. 눈길 한번 안 주기에 내 멋대로 내가 바로 세상 중심 당당하게 핀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거센 강풍도 만나고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겨울 칼바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라고 한 말은 진리입니다. 어찌 목사라고 목사 아내로 살고 있다고 바람을 안 맞으며 그렇게 세찬 강풍 칼바람이 부는데 어찌 목회자 가정이라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한부 사형선고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구겨지지 않고 얼룩지지 않은 순백의 믿음, 순백의 영혼으로 담담히 서서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정리하려는 사모님의 간증을 읽고 제 마음이 먹먹했으며 순백의 믿음으로 마지막을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깨끗이 가자라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일생에는 그의 삶의 전부를 뒤흔들어 놓는 고난과 고통의 바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많은 바람을 맞으며 싸우다 보니 늘어난 것이라곤 잔머리였고 장깨뿐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보내고 또 노년에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 눈물의 세월을 살아나야 했던 삶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람이 많았고 굴곡이 많았던 그의 인생도 접어야 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온몸을 움츠리게 하고 얼어붙게 만들었던 찬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던 인생이었습니까? 그 힘든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는 야곱이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장깨가 발달하고 잔머리를 굴리는데 천재라 해도 죽음은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힘없는 백발의 노인의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곧 열두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가 병석에서 혹은 힘이 다 빠진 다리를 절며 새벽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이날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생애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요셉에 대한 예언이며 명령의 말씀이며 축복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하는데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간증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위대하게 만드신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받게 된 축복들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간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같이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오래전의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이고 그 요셉의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너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바로 너를 요셉같이 만들어줄 거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으로 너를 요셉같이 만들어줄 것이야 라는 암시적 축복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실 축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축복은 요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같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요셉같이 도우리라. 23절로 25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원수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는 표현은 요셉에게도 엄청난 대적자들 원수들이 그를 학대하고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활을 쏘아댔다고 합니다. 활을 든 즉 최고의 무기를 손에 들고 요셉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적대감과 적개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런 대적자들, 원수들로 인한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극심한 고통이 1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30년 동안 그가 태어나자마자 배다른 10명의 형님들의 틈바구니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의 형들에 의해서 외국 나라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요셉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걸음은 자기 혼자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자신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행동케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주인 보디발도 보니까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는 것 같고 그를 행동케 하는 것 같이 그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해서 요셉을 도우셔서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모든 범사를 잘 풀리는 형통한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가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할 정도로 그는 신실하게, 그는 넘넘하게, 그는 옥살이를 잘 했으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요셉을 도우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라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거부한 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왕이 분노하고 분노한 왕이 이들을 끌고 오라고 해서 왕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왔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안 늦으니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면금, 양금,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 풍악이 울릴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자가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왕은 이 세 청년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요 이놈들 보래. 하는 말 들어보래. 분노해서 풀무불을 팽수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고.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넣자마자 녹아버리도록 해버리라. 그래서 세 청년을 결박해서 그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을 묶어서 불에다 던져 넣은 밖에 있는 사람이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세 청년은 누구도 건져주고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평소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세 사람이 결박된 채 물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옷도 타지 않고 머리카락도 걸리지 않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무불 속에서 전혀 사감이 없어요. 밖에서 던져놓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불 속에 정작 들어간 세 사람은 타지 않고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웬일이냐? 세 청년 세 사람을 결박해서 불에 던져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 사람이냐? 그런데 저 네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모양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았느냐? 예, 살았습니다. 너희들이 나와봐라.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네 사람이 안 나오고 세 사람 나왔습니다. 한 사람 또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오 규원 시인의 만물은 흔들리면서라는 또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잎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잎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들판의 고독, 들판의 고통, 그리고 들판의 말똥도 다른 곳에서 각각 자기와 만나고 있다. 의미 있는 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세찬 북풍 한슬이 불어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꺾어놓을 듯 다가오는 시련의 바람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요셉의 하나님께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도우셨듯이 꼭 같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며 앞으로 계속해서 도우심으로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라고 하고 네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생애와 그에게 내려진 축복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결실로 열매가 가득 찬 가지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보면 본래 열매가 무성한 가지가 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예로 팔렸고 나중에 설상가상으로 누맹까지 쓰고 대역죄 반역의 죄를 지은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수감되므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무기수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옥에 갇혀서 잘 살아나오기가 힘든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맹까지 썼습니다. 이 요셉은 살아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무서운 가지가 될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생애를 활짝 열어주시니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었고 담을 넘어갈 정도로 풍성한 그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복은 이스라엘인에게는 가장 풍요롭고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최고의 복을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깜짝 놀랄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복. 이 이슬의 복은 모든 생명체를 힘있게 자라게 하는 하늘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또 땅 깊은 곳에 저장된 샘물의 복은 메마른 중동 땅에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복이 그렇게 뭐 큰 복으로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땅만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어디에 파도 물은 펑펑 납니다. 중동 지역에는 아무데나 꼽으면 새까만 빛이 올라옵니다. 샘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샘물의 복, 깊이 간직해놓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생수, 샘물의 복은 중동 땅에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의 번성의 복으로서 요셉의 가정을 향한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요셉이 받을 축복을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노예의 팔자가, 감옥의 무기수로 끝날 팔자가, 어떻게 가지가 무성한 당시 대제국 바빌론의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밤을 지새워 뼈 빠지게 공부한다고 될까요? 무슨 백으로 될까요? 아버지 집에서 최고의 좋은 교육과 사랑을 받고 자란다고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요셉이 받은 축복은 이 모두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파격적인 은혜와 파격적인 축복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이야기해요. 모세가 죽음 직전에 요셉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레 원하건대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로 복이 요셉의 정수리로 임할 것이라. 이 복, 요셉이, 요셉, 모세가 요셉에게 예언한 축복의 말씀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요셉 지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허락된 두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축복 말씀과 똑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모세같이 요셉같이 가시떨기 같은 우리 황무지 같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모세같이 요셉같이 풍성하고 위대하고 찬란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45장 27절 28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대해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생겨났다 그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가장 살아가는 아들 요셉을 17세 때 죽은 줄로 보고받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알지 못했던 세월 속에서 요셉은 13년 후 만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풍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엄청난 풍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 흉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의 때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디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풍년 7년 지난 8년째, 다시 흉년 7년이 시작되는 그 해에, 그렇게 따지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20년.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세 때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의 세월. 그리고 7년 풍년을 더하면, 13년에 7년이면 20년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20년 이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들어왔을 때에 은잔의 테스트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데려오느라 그리고 총리가 타고 다니는 수레를 보냅니다. 아버지 데려오라고. 그래서 수레를 끌고 아버지 집에 가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그 기운이 소생하니라. 다시 기운이 생겨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나를 태우는 버금 수레를 보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야곱이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기운이 다 떨어지고요. 세상에 살 소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운 다 빠졌습니다. 기운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20년 세월 동안 한탄과 한숨과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원망하며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이후에 야곱의 삶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하나님이고 뭐고 찾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 흉년이 뜨는 7년째 때는 그에게 요셉을 형제들이 만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생사 여부를 묻고 아버지 살아가고 있다니까 아버지를 태울 수레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수레를 끌고 와서 아버지 여기에 우리 동생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총리가 타는 이 최고급 자동차, 승용차를 보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네. 벤처 S클래스. 이걸 보내줘요. 우리 아버지 이거 타고 오라고.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인데 얼마나 좋은 수리를 보냈겠어요. 촤악. 여기 보니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소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는 증거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을 얻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요셉같이 요셉의 수레를 주시는 분이세요. 지난 5월 30일에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재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재서 총장님. 이분은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총신대학 총장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템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행정학 석사와 럿거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장애인으로. 그리고 귀국 후 1996년부터 총신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총장으로 선출되어 총장이 됐습니다. 그는 15세 때, 15살 때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아무런 사건도 없었는데 눈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5살 때부터 이제 정상학교에 다닐 수 없고 서울 맹학학교에 들어갔는데 1973년 고3 때 저는 고1 때인지 중3 때인지 그래요. 중3 때네요. 제가 예수 믿은 그예요. 한국교회와 한국대학생 선교단체 CCC가 주최한 여의도 엑스폴로 73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했던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를 여의도 광장에 피가 그때 참 많이 왔어요. 7월 달에. 그 비오는 우중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 무릎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일생을 장애인, 자기와 같은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 길로 총신대학에 신학을 공부하고 총신대학 3학년 때 1979년 장애인을 위한 선교단체 한국 미랄 선교단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40년간 세계 미랄 연합 총재로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신대 총장으로서 또 세계 미랄 연합 총재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 15살 사춘기 때 갑작스런 실명으로 왜 자기에게 왜 나에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절망스러운 불행이 닥쳐왔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서 수없이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이 보여야죠.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심으로 오늘의 요셉의 수레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요셉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6월 29일 토요일에 우리 딸 결혼식 때 제 형님과 인천에 살고 계시는 한 분 있는 누님께서 오셔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자주 만날 기회가 없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만나는데 저희 집에서 2박 3일을 주무시면서 그동안 타향에서 떨어져 살면서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참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동생인 저에게, 그리고 사모인 저의 아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보고 감격해하고 놀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웠던 일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 미안하다. 시간만 있으면 미안하다고. 그 말을 계속하고 그냥 가셨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은 불교가 심하고 남의 말 잘 안 듣는 우리 누님께서도 이제 교회에 나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헌신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요셉의 수레를 보는 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보고 마음의 상처와 실망과 염려가 다 치유가 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조카 결혼식인 2박 3일에 교제를 깊이 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는 확신과 함께 저의 마음에도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보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요셉처럼 하나님만 전적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만 전적 신뢰하고 전적 신뢰하는 하나님만 계속 바라본다면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 된 목자의 손을 힘입읍니다.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섭이라. 하나님의 힘을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탈선한 자는 요셉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며 죽이려 했던 그의 형제들을 가리키고 적개심을 가지고 누맹을 씌고 감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요셉에 대해서 덫을 놓고 극도의 질투심과 정오심으로 화를 쏘듯이 난폭한 행동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고 방어할 능력도 공격할 능력도 전혀 없었던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눌리면 눌리고 가두면 갇히고 모함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염려나 걱정이나 절망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유연하게 너무나 넘넘하게 그의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에게도 해낼 수 없는 꿈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요셉의 힘과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은 결과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에 강력한 대적들이라도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깊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중반부 또는 후반부를 살고 있다면 더 진지하게 깊이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요셉에게 물었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의 샘 곁에서 하나님만 전적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17세 소년 때 주신 말씀의 꿈, 그 꿈의 샘 곁에 늘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주실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순간도 그 말씀의 샘, 언약의 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은 그가 믿고 신뢰한 대로 말씀해 주는 꿈의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신실하게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그는 인생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종살이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그는 실망이나 절망이나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절망과 죽음의 고비들을 무사히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받아 누리게 되고 담을 넘어 나누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절망과 한숨, 눈물과 얼룩진 한많은 젊음의 날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23절에서 요약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아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생애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형통하게 하셨고 축복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날도 영원히 변함없이 요셉과 같이 요셉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닥치는 환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가 해결할 능력밖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요셉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